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한 것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일곱 번째 고린도후서 공부 시간에 보게 되는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보게 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질그릇이니까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겪으면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또 설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보시면 바울은 그가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이제 복음이죠. 근데 복음이 보배로운 것인데 그 복음이 왜 보배롭냐면 그 복음이 말씀하는 내용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설명하는 모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요즘 복음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복음을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마음속에 정말 영광스럽고 보배롭다,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복음의 보배를 얘기를 하는데 보배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재산 목록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복음인가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 전체를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질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나에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근데 내 지금 삶 속에 진짜 그런 것인지 그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할 텐데요. 그런데 그런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 간직하고 전하게 하신 사역자들, 교회들, 성도들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해하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질그릇은 깨지기 쉽죠. 최근도 아니죠. 몇달 전에 제가 내가 컵들을 사왔어요. 컵을 사왔는데 딱 저희 19세 맞춰가지고 컵 4개를 예쁜 컬러로 돼 있는 되게 싸 보이는 유리컵들을 이렇게 예쁜 걸 사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얇은 거예요, 이게 이 유리가. 그래서 분명히 깨지겠다 생각이 됐거든요. 아직 안 깨졌어요. 왜냐하면 전화기 안에는 설거지를 할때 아주 귀하게 아주 진짜 무슨 보석 다루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안 깨졌거든요. 근데 그볼 때마다 이거 언제 깨지나 언제 깨지나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 포함 저희 가족 포함 여기 있는 교우님들 모두 포함해서 볼 때마다 이번 언제 깨질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오염물이나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그럴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다 때려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만큼 저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때 없나요? 근데 아무리 약한 질그릇도, 아무리 약한 유리컵도 귀하게 다루면 안 깨져요. 근데 저희가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저희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은 엄청 귀하게 지금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다루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깨질랑 깨질랑 해요, 막. 근데 안 깨지고 인내한다는 거죠. 참된 성도를. 그렇게 좀 묵상해 봤는데, 그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깨질 것 같은데,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쉽게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셔서 전파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복음을 담고 다니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어떤 뭐 되게 좋은 하나님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귀한 은혜스러운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저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좋은 것들은. 근데 지금 현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종종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사역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질그릇 같은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셨던 거죠. 교회가 계속된다라는 것,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지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을 품고 전하는 사역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팡질팡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는 영역이 지금 현실의 삶, 고난의 삶, 어려운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그 하늘나라의 실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품고 전하는 사역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의 연속이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동반되었다. 그것은 고난이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요 주제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생명에 대한 체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위로가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됐다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또그 육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구원해 유지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경험을 영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다라고 믿게 된그 가운데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된 것이 물론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자신이 눈으로 보이는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경험됐다는 거죠. 실제적인 고난, 실제적인 구원. 이게 계속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트위스트가 있거든요. 바울은 12절에 뭔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희가 좀 나뉘는 거죠.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같이 복음 사역자들이고요. 너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네. 바울은 그 12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복음의 수혜자들인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든 다 성도들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인데, 실제로 이 복음 사역, 교회 사역, 신앙 생활 속에서는 각자 성도들 중에 복음 사역자로 일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실제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때 바울은 주로 고난을 경험하고, 바울이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그 생명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픽처가 그림이 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로움과 영생을 경험하게 된 것을 반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의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주셔가지고, 그 관계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5장 본문 잘 기억하시죠? 결혼식 설교할 때마다 그 본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아내더러 남편을 위해 죽으라 그래요? 남편, 그러면 큰일 나겠죠. 남편더러 아내를 위해 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그림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을 때 교회가 그 은혜를 입고 생명을 경험하게 한 것을 그 부부관계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할 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 그 복음의 은혜의 수혜를 받는 성도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다이내믹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바울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까요? 혹시 확 답이 막 들어오신 분 없어요? 왜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굳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 의견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물론 디도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많이 돌아섰지만 그들이 바울을 볼때맨 처음에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바울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선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는 모습을 통해 너희들이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쓰는 편지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의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윗이 시편 116편에 17절에서 고백한 것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거기 우리 성경 버전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된 버전은 그 70인용 버전이죠. 그래서 그건 70인용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제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 그때 많이 쓰고 있던 구약 성경인데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다윗이 크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 대해 선포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다윗이 크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 대해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복음 사역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하고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 먼저 그 바울은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난을 인내하고 복음을 쉬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죠. 장래 어떤 일이 있을지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복음을 쉬지 않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믿음 때문에 선포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바울이 믿었던 내용은 또한 그가 고난받으며 감당하는 모든 복음사역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감당하는 것이고 바울 한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 몇몇이 고난을 당하며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것은 첫 번째는 장차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같이 있을 부활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믿고 지금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바울 자신이 고난당하면서 사역을 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서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신의 고난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목표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나 때문에 너희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을 두고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사도를 보면서 맨 처음에 시험을 받았던 것이 왜 바울사도는 이렇게 제대로 못할까? 한심할까?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사역자들 이런 슈퍼맨 사도들보다 이렇게 떨어질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것들을 갈라디아서도 비슷하지만 그런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바울을 좀 배척하기 시작했던 게 있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해서 니들이 지금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유익은 내가 고난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일단 여기 부분인데요. 몇 가지 한번 질문 나누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질그릇처럼 느껴지는가? 네, 활짝 웃고 계신 우리 윤선미 교원이 한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늘이요?
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늘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실망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남미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언제 질그릇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도 윤선미 교우님하고 똑같이 이하 동문입니다.
예, 뭐 항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특별하게 뭐를 잘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질그릇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그 부분에서 남민교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슨 잘못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저희 마음속에서 고쳐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규규님, 언제 질그릇처럼 느껴지시고 언제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보통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으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만은 나 같은 그 질그릇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셔가지고 주님의 형상 이렇게 닮아가게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으로서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가루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그럼 언제 구해 주시는 걸 느끼세요?
제가 어려운 일 겪고 고난 이게 힘들 때마다 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 뒤돌아보면은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남편이 이제 먼저 갔을 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좀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또 간증이 나오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이제 그 서머 타 저기 여름마다 저기 그 천마산 기도원에서 5주간 부흥의 강사가 5번을 바뀌어요. 일주일씩 하는 거기 항상 데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 오빠가 뉴질랜드 사는데 그 당시에 막 제가 오라고 그랬는데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뉴질랜드 제주도보다 더 좋은 게 엄마 저기 천마산에서 은혜 완전 아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이거 소그룹에서도 간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그 생각하면 해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을 때 주로 이기경님은 천마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경험하며 구원을 경험하셨군요.
그걸 한 5년 정도 미국 올
5년.
때까지 천마산도 해마다 갔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긴데요.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고 어떤 사람들은 유익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는가? 복음사역자들은 고난받고 성도들은 영적 유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러한 복음사역의 고난과 유익의 패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는 조금 길고 힘드니까 우리 박형희 장로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글쎄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아닌 것 같은데 고난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나 이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솟아오르는 그 교만함의 순간들을 매번 느끼면서 갈등하며, 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고난일까? 고난이 있으실까를 생각하게 되면, 아, 감사하죠. 근데,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고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생활적으로 어려웠을 때를 고난으로 생각하는, 하기보다도, 네. 하나님을 멀리 했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 부분의 삶은 즐거웠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 즐거움을 살았던 저의 모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이 저럴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그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었던 것이, 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습니다만은, 그, 삶이 힘들지만, 그 생활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때에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기쁨일 수 있다라는 거.
예, 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도 경험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돌아볼 때, 아, 그때 왜 내가 그냥 고난이라고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좀 맨 전 하셔, 그러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후서가 원래 그 목회자, 목회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런 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책이라, 이거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좀, 그, 이제, 센시티브 하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 그, 일단은 성경 공부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일단은 생각을 하자고요. 왜냐면,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저는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울 했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익받는 것처럼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였으면 지금 다들 웃고 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레벨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적용을 결국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제로 고린도 교회와 씨름하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뭐고 직분자들은 뭐고 복음사역은 어떤 의미인 건지 가르쳐 주시는 걸 배워보자고요. 그걸 배우고 나면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 질문에서 제가 그럼 씨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도 세상적이지만 그 세상적인 고난에서도 영적인 유익, 당연히 기쁨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바울은 자기는 고난 받고 있고 성도들은 유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들고 그런데 이 무지하게 힘든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는 그런 다이내믹이나 패턴이 교회 안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셋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 복음, 그런 고난 가운데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적인 교회의 사역적인 모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저는 읽었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 딱 보고 이거 맞는 건가? 이거 불공평 불공평한 거 아닌가?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이거 사실 제 자신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복음 사역자들은 고난 받고 성도들은 영적 위협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정확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죽으라 그러고 아내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정말 죽는 거라고 한 거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차라리 순종을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순종하겠다. 왜냐면 남편은 죽어야 되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때 남편 생각 이거 공평한가? 이거 좀 좋은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라고 하실 때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복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러한 복음 사역의 고난과 유기의 패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실제로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복음 믿고 있는 지 오래됐고 교회에서 사역 오래 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여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재밌게 다니고 좋은 것만 들리고 다 정말 즐겁게 다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죽도록 일하고 봉사하고 아무런 뭐 보수도 안 받고 막 하는데 고생고생만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섬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섬겼으면 그날 그렇게 저희도 모두 경험하죠. 매주 친교팀이나 그날 준비하시는 간식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재밌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부모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 똑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것에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아, 목회자는 당연히 고생해야지. 아, 부모님들은 원래 희생하는 게 맞지. 그럼 남편이 돼가지고 희생도 안 해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생각을 적용해보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나님의 사역을 막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 생긴 건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시험해 주시려고 하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박정우 형제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is is like understanding the difficulties that come up when we undertake God's work.
Yeah, when somebody minister of the word or like missionary or even if you're not doing that, just sharing the gospel with somebody, but you experience hardship, difficulty, suffering,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then how are you supposed to take that in? Like, is a blessing, curse, or is it punishment, or is just the way it's supposed to happen?
Yeah, I mean, I guess in a way that the world does not understand, it is a blessing because we go through the struggles in persecution because we're Christian, we're staying faithful to the gospel, mm-hmm. to Christ's message. If that's the persecution that we're receiving and then we're suffering in the same sense that our our Lord and Master suffered.
Mm-hmm.
He told us in the gospel that, you know, if they came, I mean, they obviously came after him first, and he is the one that we serve. And if we're his servants, then we're no better than him. We're going to receive the same type of, not the same type of punishment, but we're also going to receive certain persecution, difficulty. So we're sharing in that. It helps us as long as we go through it and we remain faithful. It helps us to see the sacrifice Jesus made for us. And then, at least for me, it helps me understand how much more he loves me. Like, wow, like all this time when I was unfaithful, he still knew me and did all these things so that I could enjoy this eternal life that he's separating himself from his Father for us to have to receive. So it is a blessing to go through it. It doesn't seem like a blessing when we go through it, but a lot of times when we come out of it, when we stay faithful, then we understand more about God's love and his grace. We understand his character more. Something that helps me is looking in the Old Testament. You know, for the longest time, I used to think, oh, prophets, it's all about telling the future. But that was just a part of it. It was, they always told people to come back to God. And part of it was like, especially with Isaiah, it was like, these people are not going to listen to you. Your ministry is not going to be where they turn around. But, you know, you still have to do it. And it just reminds me that if I'm on this earth, you know, living for Christ, there will be people that will not listen to what I have to say, or they'll treat me a certain way because I'm a Christian.
Yeah.
And it's just, I mean, I'll know better when I see, you know, God, but, you know, in my limited understanding, it's just, I have to go through this to be able to understand him better.
Yeah, thank you. It's inevitable. Difficult things happen, and I think we do need to think of it as the Bible shows us how to think of it. So, yeah, I mean,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할 것은 아마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부인할 방법이 성경의 증거를 보거나 저희 삶 속의 짧은 경험들을 보거나 해도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요게 마지막 적용인데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복음을 선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이유가 장래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고난 가운데 사역을 행할 때 이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그건 두 가지 레벨,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세와 내세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혹시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소망하고 계속 하나님 예배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옆에 계시는 우리 홍정현 교수님 어떠세요?
네, 항상 있죠. 제가 지금 느끼는 고난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것인데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네, 그러고 있죠.
네. 믿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계속 이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섹션은 꽤 길지 않은 섹션이라 아마 10분 내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첫 번째 슬라이드를 제가 지웠군요.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은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낡아지는 겉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의 육신과 그 육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그 육신이 경험하는 모든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계속되면서 그로 인한 그의 육체와 현세의 삶은 점점 쇠약해 간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내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데 바울은 또 고백하는 게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졌대요. 마찬가지로 속사람은 그의 영혼인데요. 물론 영혼인데 그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들여보내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 속사람은 단순히 육신과 영혼, 이분설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육신인데 겉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 그게 속사람의 영혼은 그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겉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신이지만 복음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로움 받는 영혼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영혼의 그 국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의 속사람은 지금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육신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여기서는 제가 또 단어를 빼먹었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이 그의 육신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의 영혼과 결합할 새로운 육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사람은 영혼인데 그 영혼에 소망하는 곳에는 그 육신, 새롭게 받을 육신에 대한 생각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지금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고 장차 얻을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거운 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환난이 사실은 결코 작은 환난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막 퇴장 40대에서 하나 가만매를 맡기다 죽을 뻔한 고난이 많잖아요. 큰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도 다 가볍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지금 받는 가벼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한 거래요. 그래서 반드시 통해야 되는 고난을 통과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경험하는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맞춰서 눈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적용질문으로 몇 가지만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언제 가장 낡아지는 것이 느껴지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 새로워지는, 새로워지는 것이 느껴지는가? 수여성 공부에 들어올 때. 요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잘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나라 소망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생각 많이 하도록 무엇이 그러한 소망을 가장 돕나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나요? 이 땅 걱정을 하게 하나요? 부부싸움을 일으킬 만한 질문인데요. 혹시 그런 소망과 생각이 높습니까? 우리 교회, 이건 조금, 이건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이거 좀 위험한 질문.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또 이번 주일날 오셔가지고 교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 절반밖에 못했는데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지금 다 여기 계시는 제가 여러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만큼 생각해 볼 때 다 겪고 있거든요. 다 뭐 복음 사역자든 아니든 예수님 믿고 지금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겪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의 현세에서의 고난을.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기왕 받으실 고난이라면 여러분의 눈을 하늘나라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고난을 렌즈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허락해 주셔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나누며 대화를 할 때 언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가 이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겪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와중에 겪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겪는 어려움인지 돌아보게 하셔서 저의 마음이 점점 속사람이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오늘 밤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